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너무나 아쉬운 여도훈입니다. 그 2026년에도 반도체 주식이 계속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연초부터 엄청나게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과연 2026년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이제 검증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 같죠? 예.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는 반도체 이야기를 박사님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송 전에 이미 한 30분 정도
맞아요.
약간 충격과 공포 저희는 그렇게 와 닿았거든요. 일단은 작년도에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한번 좀 짤막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숫자들을 많이 본 것 같죠.
네.
그래서 다 항상 보면은 역대 최고라는 말을 수식어를 듣고 또 자고 나면은 또 그걸 또 갱신했다는 새로운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어서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상반기에는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속상했었잖아요. 그냥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러다가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에 사실은 뭐 끌고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수익과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사실 AI 열풍을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관련 주들이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까지도 과연 이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연초에는 이제 관심사와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실 AI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다른 메모리들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규모가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작년에서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일단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의 5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뭐 최대 거의 6천억 달러까지도 그럼 거의 800조 가까이 되는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6개의 CSP라고 하죠. 이제 우리 사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초에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됐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 이제 연말쯤에 왔을어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랠리가 있겠느냐 해서 연말까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다시 연초가 되면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고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높은 수익률이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네.
국내 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뭐 아직 이틀밖에 안 돼서 확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일단 스타트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 오늘까지 보면 여전히 올해도 반도체가 끌고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풍부한 상황이 아닐까. 라고 일단은 좋은 소식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이면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너무 약간 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근데도 어쨌든 지금 이제 과거를 돌이켜봤다면 지금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저희 김프로님도 그렇고요. 완전하게 이제 이거는 이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가늠을 하기 어렵고 이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아질지도 잘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펼쳐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박사님이 느끼시기엔 혹은 이제 분석을 하시니까 지금 관련한 업황은 어느 정도까지 놓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뭐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산업을 분석하는 네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 뭐 그래프를 그릴 정도로 분석에 그냥 공을 들였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몇몇 이제 기자분들한테만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는 자료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다 이미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많이 계속 들으셨다는 건 내용일 텐데, 사실은 반도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뭐,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몇 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실적의 상당 부분이 착시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전문가로서 정확한 것들 전달할 필요를 느껴서,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은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잘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누군가는 좀 사실에 기반을 한 분석적인 얘기도 드리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반도체 제조업, 특히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들이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환율이라는 착시가 있고요.
환율.
또 하나는 가격이라는 착시가 있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환율.
이거는 사실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분석한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이 여지껏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모델을 만들었을 때 환율이 1,15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생각하는 적정 환율이었어요. 우리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라고 생각하는 환율 1,150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만든 모델은 환율이 50원이 올라갈수록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은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만든 계산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익을 알려면은 일단 환율, 우리가 매출 중에서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에서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 비중들을 제가 다 구하고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매출에서 환율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게 있고, 제조 원가에서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이걸 다 계산해 보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실제로 이익에는 어떻게 기여하는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뭐 산술적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매출 중에 수출이 차지한 90%가 넘어요, 반도체는. 그런데 제조 원가에서 수입이 차지한 건 10%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환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이득이 날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심지어 자동차 제조업은 더 심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매출 총 이익으로 접근을 했어요. 영업이익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좀 심플하게 해보자. 정말 제조 원가와 정말 매출로 계산해봤을 때 환율이 50원이 올라가면 매출 총이익이 11.4%가 증가합니다.
50원 올라갔어요?
50원이 올라가게 되면 11.4%. 그런데 그때 계산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한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만 했는데, 영업이익 단으로 내려가면 영업이익은 좀 가장 큰 건 판관비거든요. 판매관리비인데, 판관비에, 뭐, 기업 재물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판관비에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예요. 그 다음에 판관비 전체가 사실은 영업 이익단으로 가기 전에 제해지는 비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판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판관비는 원화로 지급이 됩니다. 일부 해외 지사를 제외하면은 다 사실은 원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판관비가 제해지는 영업 이익에서 환율이 높아지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정비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 이제 고정비는 더 이상 증가를 안 해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1%가 증가를 하면 계산 안 해봤지 영업이익은 최소한 15%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때 적정 환율에서 320원이 오른 상태거든요.
네. 1,150원 대비해서
1,150원에서 지금 1,470원으로 하면은 그거 하면은 그대로 계산해 보면은 매출 총이익이 한 74%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96%가 증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급등한 거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가 증가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실적 발표할 때 원화로 하잖아요. 달러로 그치. 안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달러로 하면은 그렇게 크게 증가 안 했네가 될 거예요. 분명히. 환율 효과가 없어서 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
근데 절대적인 수량도 많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자, 수량은 계속 증가하죠. 반도체 수량이라는 거는, NAND는 연간 35에서 40% 비트가 증가를 하고요. DRAM은 15에서 20%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불황기, 호황기 구분 없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밴드 내에서 움직여가지고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신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수요의 증가는 거의 상수입니다. 이건 호황 불황과 상관이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 금액으로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가격 효과인 거죠, 거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려서 96%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영업이 그 상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영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환율이 갑자기 1150원으로 정상화되면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렇죠.
이게 환율에 의한 착시를 우리가 수요가 좋아서라는 측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박사님,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급격하게 1, 2년 사이에 1100원대로 떨어질까요?
그때까지 내려가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50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50원?
50원만 낮아져도 올라갈 때 15% 내려갈 때 절반 정도니까 7, 8%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1년 후에 아마 15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100원에서 150원 정도까지는. 대부분 1300원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0원이면은 영업이익 7% 3배면 20%가 그냥 깎이는 거예요.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환율 효과로만 현재 영업이 20%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계 애널리스트 분들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따른 플러스 혹은 그런 반대로 떨어지는 데 따른 마이너스도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업황이 좋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이제 Q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걸 상쇄한다. 그걸 넘어선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Q는 거의 직선이에요. 약간 오르고 내리는 AI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건 있지만 거의 그 직선을 좀 굵은 선을 해버리면 그냥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Q라는 거는 같은 속도로 올라가요. 계속. 환율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25년의 데이터를 그려놓은 게 갖고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우리가 성장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의 성장 곡선에서 급격히 증가하던 구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현재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와 있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로그 함수적으로 둔화되는 영역으로 갈 때까지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메모리의 라이프 사이클인 거라서 지금 Q라는 개념은 거의 균일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격에 대한 착시 현상인데
가격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이전보다 70%를 더 올렸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70%를 정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정말로 제가 블룸버그에서 고정거래 가격 해보면 70% 오른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5%, 20%, 10% 정도 오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물 가격은 정말 몇십 프로씩 오르긴 해요. 근데 현물 가격은 사실 의미가 없고 고정거래 가격이 그 가격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서 기대를 갖는 거지 고정거래 가격을 그렇게 평균적으로 전체 봤을 때 특정 제품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른 적은 10월, 10월에 급등을 했을 때도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 효과인데 지금 시작에 제가 재밌는 그림 보여드렸었잖아요. 가격이 올라간 게 왜 올라갔는가를 실제로 분석한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통계청에서. 예, 통계청 발표 자료 가지고 한 거고 가격은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인 거라 제가 뭐 주관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간 데이터 가지고 그냥 플랫만 한 거예요. 같은 기간에 걸쳐서 그림만 그린 거였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이 많은 분들이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왜 수요가 좋은 건 서버밖에 없는데 딴 것도 올랐냐 하면 서버 만들다 보니까 공장 캐퍼는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전부 다 가동률이 풀 가동하다 보니까 뭐 다른 모바일용 뭐 노트북용 만들 여유가 없어서 못 만들다 보니까 공급을 충분히 되지 못해서 공급 부족 상태이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장을 100만큼 내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놓고 80개만 생산을 하면 가동률 80%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은 지금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감산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일부러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감산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국내 제조 보면 2022년 7월부터 생산 캐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지금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갭이 심할 때는 정말 뭐 80%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갭까지 있었고
그쵸.
갭이 축소돼도 90%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률로 이렇게 산산해보면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생산 캐파 대비. 그래서 공장을 놀리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의도적으로 감산을 함으로써 공급 부족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수요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지는 않으니까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풀 캐파로 다 돌리고 있다. 공장을 지금 라인이 없다. 지금 그래서
IR팀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IR팀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의 주가에 플러스 되도록 그 부분만 빼보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자, 정부 그럼 통계청에서 거짓말을 하냐? 그건 더 이상하죠.
통계청은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직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거짓말을 하자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다 준 거예요, 각 기업에서.
그쵸.
저는 그 데이터를 플러스를 해본 것 뿐이고요. 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감산하고 있다는 게 그냥 보여요. 누가
그
보더라도.
과거에 돌렸던 그 캐파를 보면은, 어? 라인이 이 정도고 이 정도 돌아갔는데, 풀로 다 돌렸다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생산 캐퍼가 그러면 안 늘었나라고 보면 생산 캐퍼는 계속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산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지인이 특허법인 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직원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다 휴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가동을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교대로 계속 휴가를 가고 있대요. 겨울철인데도. 실제로 감산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데이터가 통계청 자료만 보면 누구나 그려보면 이거는 감산이구나라는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산을 해서 인위적으로 물량을 줄인 거예요. 생산 줄인 거고, 그거를 제가 사실은 그 10월 달과 11월 달에 가격이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가격 급등 원인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다시 생산 지표 봤어요. 9월에서 10월로 가면서 가격이 정말 급등을 했는데, 모든 제품이 다 급등을 했는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9월에서 10월로 가면서 생산량과 출하량을 20% 줄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전 처음 듣는데요?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거 그냥 나와요. 20% 줄인 거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전월 대비 생산량 증가, 엑셀로 그냥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0%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 출하량을 감산을 계속 하는데, 어떤 달에 많이 줄이면, 그 달에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거고, 물량을 감산을 적게 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가 지금 2년 조금 넘게 또랑 지속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그렇게 줄었나요?
어느 회사인지가 구분은 안 돼요.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국내 통계청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를 보는 쪽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안 잡혀 있거든요.
네.
휴대폰 제조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통계청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잡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확인해 보기 전에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이닉스 실적이 많이 반영된 건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들어간 건지가 통계청 자료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보니까 두 회사가 거의 전체 99%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가 다 감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그럼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착시가 발생한다는 것도 실적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전망을 하는 것에 좀 가감이 필요하겠네요. 환율과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가격은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어요. 감산 직전에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내려갔지 아니면 유지 정도일 거거든요. 그거를 해서 그럼 지금 적정 가격이 언제인지를 궁금하신 분은 2022년 7월, 8월 이때쯤에 가격을 보시면 그때가 정상 가격인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 올라간 거는 인위적인 감산 때문에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가동률만 100% 되는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동률 100%는 언제?
그거는 이제 그 시점을 제가 모르니까 언제부터 가격이 그럼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까 물어보면은 물어봐야 돼요. 삼성하이닉스 언제부터 100% 가동할 겁니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감산 안 해요라고 말할 테니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은 사실 지금 라인을 풀로 돌리고 있고 심지어 너무 수요가 많아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몇 년치 그러니까 뭐 적어도 2년치의 수주를 받고 있고 그래서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이 라인을 더 증설한다. 근데 증설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가 지금까지의 업황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박사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놀리고 있는 저 라인을 스물스물 가동하게 되면 그럼 증설을 안 하나? 증설 계획을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증설을 안 하나? 안 할까?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증설을 계속 했다라는 게 생산 캐파는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증설을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계속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증설하는 속도는 똑같았어요. 과거랑 감산하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기울기가.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라인은
근데 가동률을 낮춰가지고 가동률을 생산량을 줄인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계속하기 어려운 게 옛날에는 사실은 메모리 시장에서는 3파전밖에 없어요. 3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이 20% 초반이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적당히 눈치껏 담합 안 하더라도 눈치껏 생산량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었어요. 마이크론 힘이 없잖아요. 등지가 작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론 외에는 신경 쓸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경 쓸 회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변수거든요.
신경 쓸 회사는 어디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엄청나게 그 기술력이나 그 생산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하던데.
기술력은 사실은 뭐 조금은 좀 더 예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물량만큼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014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육성을 시작을 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펀딩을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1차 계획이 190조 원 투자하는 건데
그쵸.
그게 마무리되는 게 작년이었어요. 2025년. 딱 10년이 끝났죠. 벌써 2차 발표를 했어요. 50조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겠다. 네. 가볍게가 50조 원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190조 원의 투자가 끝났어요. 더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투자 1달러 한 것들이 이제는 물량으로 나올 시기가 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에 벗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DRAM과 NAND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따로 있을 만큼 큰 기업은 없어요. 양치 메모리나 창시 메모리가 단위 기업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비교할 만큼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예측하는, 추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대만, 미국하고 이 회사들 다 빼고 나면은 나머지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다 합쳐봤자 그냥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라고 하는 시장 점유율에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타로 짓게 됐던 디렘과 낸데 시장 점유율이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없었어요. 0.6%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점유율이 많아봤자 0.6%인 거죠. 최대치가. 그런데 2025년 2분기에 디램은 4.9% 정도, 낸드는 거의 7%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2분기 사이에. 이게 중국 점유율, 중국 외에는 그렇게 공략 진단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3사를 제외하면. 그래서 나머지 다 중국이라 보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건데, 이게 이미 작년 2분기에 5%, 7%였으면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표될 건데 거기 가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고 올해 2026년 말이 되면 또 1년 동안 가게 되면 훨씬 더 높아졌겠죠. 이제 인풋이 끝났고 이제 무조건 아웃풋이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도 중국 대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어요. 두 회사 합친 게 중국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었고 거기다 실제로 감산까지 했잖아요. 만드는 공장조차도 돌리질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의 점유율이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 우리가 채울 게가 되니까 빠르게 올라간 게 작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작년 하반기에도 분명히 일어날 거고 올해도 일어날 일인데 이거를 이제는 알기 시작을 했죠.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과연 감산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동률을 풀가동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설비 투자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중국이라는 걸 무시했었는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 2025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박사님,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사실 모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지금 장밋빛점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명과 암이 분명히 있고 이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런 명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고 지금은 엄청난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나도 여기 편승해야 돼. 너도 나도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보는 그런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150조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밋빛장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반도체 투톱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인터뷰 내용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걸 좀 주가를 겁내하고 지금 과연 좀 보수적으로 이 관련한 업황을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 만나고 좀 네. 금융 섹터인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항상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자, 올해 주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 얘기하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그다음에 엔화는 어느 정도 약세 요인 될 것 네. 같으냐? 금리는 어느 속도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면 항상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반출해 보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성과 논리로서 설명된 영역이 이미 지났다.
주가를
주가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개별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특히 반도체 기업들 그러면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유동성밖에 없고 기대치인데 자 근데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AI라는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잖아요.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자 근데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살아있으니 여전히 AI 관련돼서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동안은 이 성장세 갈 것 같다는 기대가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주가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뭐 5천, 6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코스피가 5천, 6천이 되려면 시가총액으로 기계적으로 환산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는 돼야 그게 도달한다라는 역산이 나와요. 그럼 아직까지 한참 올라가겠다라는 게 또 하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들이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할 만큼 시간이 있진 않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두 가지가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AI를 생각해 보면 올해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기업들 KPX가 작년보다 더 많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 많이 팔리겠다.
네.
에지밴드 많이 팔리겠다라는 것들은 막연한 기대는 아닐 거예요.
네.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들이 있어서
그쵸.
문제는 주가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 좋은데 내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올해에 대한 기대로 오르지만 하반기쯤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AI가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양극화예요. 아, 몇 년은 더 갈 거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년부터는 이제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할 거라는 분들이 저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하방이라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 정부의 부양 의지. 정부의 부양 의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소되면 5천, 6천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5천은 곧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반기 안에. 6천, 7천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전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이란 전제가 붙어야 되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는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상장된 미국 기업과 한국의 상장된 한국 기업은 너무 차이가 크다. 50%도 안 된다. 절반 이하다라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러면 이게 그럼 1, 2년 안에 정부의 의지대로 해소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해소돼야 6천, 7천이 가는 거잖아요. 6천, 7천이 가야 삼성 하이닉스가 100만 원, 20만 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역산을 해서 나온 수치들이잖아요. 목표 주가라는 게.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반영하고도 남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뭐, 그거는 기업 경영 ESG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긍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에서의 요인이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말하면 싫어하실 불편해할 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 재벌 계열 재벌 기업들의 세습 경영 미국엔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이사회.
네.
미국은 전혀 다르죠 이 부분이. 그냥 창업주도 해임해 버려요 실적 안 좋으면. 또 하나는 계열사 간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계열이 거래가 너무 많다라는 거. 미국 이렇게 하면 당장 난리 납니다. 부정거래 회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R 전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자료가 한 3개, 4개 올라와요. 엄청 자세한 것부터 아주 간단한 것까지 보면은 각 제품별로 섹터별로 다 나와요.
세분화돼서.
세분화해서 여기서도 노트북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여기는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 얼마고 증가율이 얼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얘기해요. 왜 안 좋아졌는지 설명해요. 다음 부인기를 이게 해소해질 거냐, 당분간은 안 좋을 거면 당분간은 안 좋을 거라도 얘기해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죠. 회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은 모든 분들이 증권 애널리스트 너무 불친절해. 이거 갖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나눠주긴 하는데 되게
브로드함이고요. 좋지 않은 거는 설명을 안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남북 분단 상황. 안보 요인이죠. 자, 이 다섯 가지가 제가 볼 땐 만인 중에서도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 다섯 가지인데 네. 정부의 의지로 이 다섯 가지가 1, 2년 안에 그럼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인가? 제가 거꾸로 여도원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가능합니까?
단기간에 어렵죠.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장기간에도 쉽지 않은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보안 안보 문제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거고 앞에 내는 건 기업의 경영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걸 바꾸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영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뭐 오너라는 듣도 보도 못하라는 존재가 당당하게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오너가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결을 포기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도 쉽지 않은 이슈인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완전한 해소는 좀 어렵다.
완전한 해소도 어렵고 단기간으로 보면은 해소가 아예 안 될 거다. 그 얘기는 정부의 원하는 의지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빼고 주가는 봐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항상 AI 산업.
AI 산업 하나가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AI 산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좋을 거라는 건 저도 말씀드렸고 실적도 좋을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실적이 좋을 걸인데 문제는 올해가 뭐냐면 3년차라는 거예요. 이런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 게 202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이 이제 3년차.
3년차의 의미가 있나요?
3년차 딱 의지가 있지는 않지만 보통 데이터 센터가 주기가 있는 산업이에요. 계속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항상 하긴 하지만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듯이.
근데 이번에 또 AI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주기를 더 연장하고 그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걸로 돈을 버는 뭔가 있을 때. 그래서 보통 3년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일 뿐이에요. AI라는 게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를 전환하는 거예요. 교체하거나 새로 짓는데 기왕 새로 질 거냐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AI를 할 수 있는 센터로 바꾸는 거지 결국 데이터 센터인 거고
네.
결국에는 좀 더 비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근데 그게 한 3년 후 투자를 하면 일단은 한 단계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짧게는 3년, 길게 5년 정도는 또 비수기가 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2027년부터 도래할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부분 CEO들은 다 사실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근데 3년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하나로 원화로 환산해 보면 거의 2,000조 가까이 됩니다.
2,000조.
조. 올해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도 목표를 달성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올해 하반기 되면 목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투자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게 올해 말쯤에 좀 꺾일 가능성.
올해 하반기만 되면 일단 꺾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 말고 한국의 빅 AI 플랫폼에 계시는 높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증가율이 뚝 떨어질 거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은 뭘까요? 이제 저는 재무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도 밑바인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 건데 3년 정도는 이사회와 대주주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다른 데서 돈 버는 것도 있고 캐시플로우가 있긴 하니까 그런데 과연 3년이 넘어갔을 때도 이사회와 대주주들이 야, 너 밑빠진 독에 물붓기 몇 년 더 해도 돼라고 용인해줄까? 미국의 이사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착하진 않습니다. 인텔 회장 몇 년 사이에 두 명 교체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미국 기업의 이사회인 거고요.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죠. 뭐 사실은 창업주도 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줍니다. 오픈 AI 올트만도 쫓겨났었죠. 이게 미국 기업의 이사회이고 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년 정도가 제가 볼 때 미뤄 기간의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고요. 4년 차부터는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실적을 못 내놓으면서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용감한 전문인 경영인은 미국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AI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생각지 못했던 어플리케이션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이라는 거는 현실이에요. 재무제표에서 투자한 게 있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 투자 5년쯤 지나면 돈을 벌 건데 그동안은 우리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한국의 오너는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전문 경영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너는 무능한 거야라가 돼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27년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 동안 직전 3개년 동안 같은 공격적인 빅테크 기업들 투자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속도가 확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속도가 급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거죠. 한 자리에서 성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투자가 확 줄어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될 쪽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에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 사실 작년 초였어요. 엔비디아가 그때 당시에도 증가율 자체가 꺾이면서 주가가 한참 엄청 흔들렸다가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또 작년에 좋았던 이슈와 함께 올랐는데 그리고 올해도 또 위기가
그래서 올까요?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할까?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틀리고 제가 만났던 분은 저 조금 틀려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재무제표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투자가 꺾이는 게 그분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을 수가 없다. 전기가 없어서. 아마 엔비디아에 주문 냈던 것도 일부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거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수주했던 것조차도 지연될 거다.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뚝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과정. 그 앞에 원인은 틀렸지만.
시기는요?
그 시기가 저는 3분기는 무조건이고요.
무조건.
3분기에 매출 증가율 50%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50%를 하회한다고요?
지난번에 100% 살짝 하회, 90이 나왔을 때 30% 조정받았거든요. 네.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크게 조정받지 않을까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10월 중순쯤 되겠죠? 그때 보면 매출 증가율은 무조건 50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50에서 60 사이에서 간절한들 하고 있어요. 60 살짝 넘는데 이거에서 50 밑으로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내년 3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이게 시장을 막 좋게 보려면은 그 60, 50 하는 숫자 자체도 그 증가율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전체 파이가 이렇게 커졌는데 50% 증가하는 것과 요만한 파이에서 100% 증가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1년의 금액은 제일 높잖아요.
절대적인 금액을 보면서 맞습니다. 시장은 또 시각을 돌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가는 절대 금액을 보지 않아요.
증가율을 봅니까?
증가율을 보죠. 그런데 매출의 증가 왜 50%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네네. 50%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AI 칩을 출시하기 전의 증가율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사이클을 타기 직전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평범했던
그래픽 카드 파는 회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성장성
물론 그때는 매출 자체의
매출이 지금
달랐지만.
11배가 커져 있죠. 11배가 커져 있는데 이미 성장률이 AI 칩을 만들기 전이랑 똑같아져 있는데 이제 규모가 11배 커졌잖아요. 증가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니 매출이 이만큼 차이인데 뭐 50%도 엄청난 거 아니야? 는 그냥 실적이 잘 나왔다를 보는 시각이고 이걸 주가에 대입했을 때는 절대적인 증가.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PER이 25면 5배면은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50, 60이란 얘기는 매출 증 이익 증가율이잖아요, 결국에. 이익 증가율이 계속 앞으로도 80% 100%를 10년 동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올 그게 반영된 게 지금의 PER인 거예요. 근데 그게 50도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아 그럼 얘 PER 20이 맞네. 규모가 커졌으니까 많이 성장할 수가 없어. 정상이야. 정상이가 맞으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정상으로 가야 되니까 월가의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60이 아니라 20이나 2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규모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주가는 낮아져야 됩니다. 이익 증가 속가보다 더 빠르게 낮아져야 그 PR이 맞춰지거든요.
요 얘기를 우리가 늦게는 이제 10월, 빨리는 여름쯤, 2분기 실적 발표 시기 늦여름쯤 들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대충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은 뭐 사실은 100%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갑자기 또 엔비디아 갑자기 호재가 터져서 좀 더 지연이지 안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3분기보다 뒤로 밀릴 수 있느냐 당겨지느냐 3분기냐의 차이인 것만
그
있는 거죠.
그 지연에 있어서 사실 저는 요새 구글 그리고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항상 작년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했지만 전무했잖아요. 물론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투자 벌었을 대비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구글이 돈을 뭐 엄청나게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던데 그런 얘기들이 또 시장에 돌면은 야 저렇게 돈 버니까 또 구글에서는 투자 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올해가 정말 중요한 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 SK하이닉스가 70만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요. 조정이 언제냐도 언제 지금 말하는 목표 주가 도달하느냐잖아요. 네. 빨리 도달하면 빨리 조정이 오는 거고
그쵸.
늦게 도달하면 늦게 조정이 오는 거지 도달하는 즉시 그다음부터는 조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 계단식 하락인지 수식 하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밖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 그러니까 코스피로 할게요. 코스피 5000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막 계단을 올라왔더니 5000이 도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자. 2층에 왔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5000이란 층에 도달 그 다음 평지인 거야. 쉬는 동안 내려가진 않아. 근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코스피 5000이라는 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죠?
고점의 의미예요. 산의 의미인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정상.
정상의 의미인
꼭대기.
거죠. 꼭대기. 그래서 분명히 종가 기준도 아니에요. 장 중에 코스피가 5000을 터치? 1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권사는 우리 목표치가 맞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고점이란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고점이란 맛에 갖고 있는 정의는 하나는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평지가 아니라 포인트, 한 포인트라는 뜻. 또 하나는 고점이란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내리막이라는 걸 그냥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얘기하는 5천이 됐든 5,500이 됐든 6천이 됐든 도달을 빨리 할수록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빨리 오르기를 바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천천히 오르기를 바라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좀 복잡합니다.
물론
저도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투자하는 분들은 그 목적지가 간단한 100% 확신이 있다면 이왕이면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 딜레마가 있습니다. 5천까지 빨리 도착하면 파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5천 도착하면 증권사 리포트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6천으로. 그러면 못 팔아요. 또 기다리거든요. 근데 5,100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고점은. 6,000이라고 해서 안 팔고 다 갖고 있었는데 실제는 5,000 지나고 불과 3일 뒤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증권사에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정을 예상해서 환율과 금리를 예상했었던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미래라는 거는 분석한 애널리스트를 하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6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터져서 5,000까지는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6,000을 다시 제시했는데 5,100이 고점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 5,000까지 올랐을 때 그래서 대부분은 못 팝니다. 증권사에서 수정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더 높은 지점을 다시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법은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가 개인 개별 종목의 주가일 수도 있고 코스피일 수도 있어요. 도달하면은 더 올라간다는 수정 리포가 나와도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팔아라.
아,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나는 이미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팔고 마음 편히 기다리자. 언젠가는 조정 받겠지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장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친구가
둘 다 플러스가 됐네 이제는.
정말 친구가 주식을 안 하는 친구였어요. 10만 원대에서 삼성전자가 조정받으면 사 그랬는데 너무 제 말을 잘 듣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얼마 팔아서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한 이 정도니까 좀 밑에서 팔면 한 14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그냥 친구니까 편하게 했거든요. 어제 딱 14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식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 주가에 그렇게 팔지?
그래서 로버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없잖아요. 목표 주가 세팅해 놓으면 그 시점이 되면 더 오를 것 같아 그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20% 그냥 20%는 그냥 팔아요. 근데 이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고민이 되거든요. 20% 달성해서 팔아야 되는데 더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팔면 나만 손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버티는 사람 돈 버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저는 오늘 조정 대비해서 상승 전환한 시장을 보고 이거 많이 급하다. 이 급한 게 과연 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주식 시장이 참 초반에 뭐 상승으로 출발하는 해가 있고 또 약하게 출발하는 해가 있고 올해는 저는 사실은 내리를 쉬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작년에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유동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AI 테마에 대한 기대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외국인들이 조금 기술적인 조정을 이미 한번 거쳤기 때문에 1월이 되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달에 이런 현재 강한 상승세가 영중 지속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 시장을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그게 상고하저 같이 될 건지 아니면 올해 정말 연말까지 강세가 계속 될 건지 아니면은 상고도 아니고 1분기 고에 2, 3, 4분기 저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증권 쪽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눠보면 의견들이 다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올해 안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100%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조정은 오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급하신가 봐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거를 말해서 차를 타야겠다 싶어서
빨리 오르면 1월이나 2월 중에 리스크가 아직은 뒤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초반에 빨리 나는
팔아야지
팔고 나와서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수하는 분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분들은 사실은 한두 달 안에 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쌀 때 사기도 했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 들어왔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시기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뭐 3월까지 들고 갈 거야 5월까지 들고 갈 거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면
목표 주가 얘기하는
그 17만 원까지 들고 갈 거야. SK하이닉스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목표 주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보통 증권사 리포트 잘 읽어 보면 12개월 목표 주가거든요.
그쵸.
12개월 중에 언젠가 어느 날엔가 한번 1초라도 그 수치가 나오면 나는 맞았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목표 주가인데 12개월이라는 게 1월 달에 이제 초에 많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 사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 주가가 도달한 시점이. 너무 사실은 긴 기간 중에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그럼 100만 원이 안 됐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정을 좀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조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살짝 받는 걸 수도 있고 큰 조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00이 안 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상당 부분은 생각하실 거고
믿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죠.
믿음이 흔들리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빠르게 손절하는 분도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의 80, 90%는 목표 주가가 한참 남았는데 조정이 되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안 팔죠. 손절을 잘하는 분들이 누적 수익률이 높은 분들인데 대부분 얼마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한데 저한테 같이 하자고 조인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한 게 있는데 뭐였냐? 왜 개인 투자자들 항상 수익률이 제일 나쁠까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근데 이거 방송을 하기 어려웠다. 방송하지 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손절을 못해서가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 로보 어드바이저 같이 목표 수익률에 무조건 파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예상을 하고 샀는데 목표 주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일시적인 조정 이거를 잠깐 조정하면 더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리포트가 또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표 주가 많이 근접했으면 모르겠지만 목표 주가 10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인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 개인 투자자 95%는 팔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지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하고 CES하고
CES도 있고 뭐 금요일에 SDR, SK이닉스 이슈도 있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나오는 잠정 실적 이제 4분기 20조? 요거 이제 넘으면은 시장에서는 또 환호를 하겠죠.
지난번에 12조 원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을 거긴 네. 하죠. 결국에는 이제 12조 원에서 반도체가 대략 7조 원 정도였잖아요. 이번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5조 원이 뭐였냐면은 스마트폰하고 가전 디스플레이에서 100% 자회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거 하만도 100% 자회사니까 그쪽 실적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서 5조 원이었던 건데 얘네들이 4분기로 된다고 해서 더 많아질 이유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잘하면 3분기와 같은 수준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 일단 같다고 생각하고 5조 원은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7조 원이었던 게 플러스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전체 그냥 잠적에는 총액만 나오니까 만약 20조 원이 나온다고 하면 5조를 빼면 반도체 영업이익이 15조 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22조 원이 나오면 17조 원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온 건데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반도체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미 사실은 10조 원 훨씬 넘었잖아요. 17조 원 그 정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만 17조 원이 돼봤자 하이닉스랑 동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형님이고 매출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더 낮죠.
하이닉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랑 같은 금액이 나와도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애매한.
그래도 이전보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도 올해 또 삼성전자 HBM 출하량 더 는다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자 하이닉스가 17조 원이니까 이번에는 20조 원 이상이 나오겠죠. 22조 원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서 같은 실적이 나왔어. 22조 원. 그러면 삼성전자 전조는 27조 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얘기는 무조건 반도체만 따지면 하이닉스가 훨씬 적다. 근데 매출은 더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훨씬 낮다가 돼요. 마이크론보다도 낮을 거예요. 삼성전자 DS분의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삼성전자 총액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반도체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안 좋은 수익성이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는 거예요. 마이크론 시험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50%예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아는 분이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크론 하이닉스보다 디스카운트 받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어쩌면 당연한 디스카운트다.
네. 근데 지금 PR이 훨씬 높이 PR이 두 배예요. 하이닉스보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전분기보다 증가하는 양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17조 원에서 22조 원이 되면 한 20% 뭐 이 정도 증가한 거지만
네.
삼성전자는 12조 원에서 22조 원이 되면 거의 40%만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서 증가율로 보면 훨씬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미 그걸 반영하더라도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랑 비교해보면 이미 너무 올라있는 상황이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어라 말하면 올해 1년 총액과 내년 실적이 너무 좋아서 하이닉스를 압도해버릴 거야라는 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듣고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 고민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고민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만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나서.
네. 그 내용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투자에 반도체 관련한 투자에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